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요단강 저쪽편, 가나안 반대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설교를 통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또 저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펼쳐내고 계시는 가운데,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6장 3절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메마른 땅, 그리고 겨우 생존하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숫자가 확장되는,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7장 1절로 가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여기 일곱 족속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곱 족속, 일곱 나라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더 센 족속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것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척박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 위태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약속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보일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8장에 두 가지의 가능한 반응을 모세가 미리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가능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8장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골짜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맺히고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또 그 땅에서 철과 동을 캘 것이다. 뭐 굉장히 아주 멋진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 반응은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좋은 땅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옥토에서, 정말 비옥한 곳에서 저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블레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은혜롭게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문제였죠.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똑같은 말이죠. 굉장히 너희들이 풍요롭게 아주 부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타당합니까? 뭐가 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처럼 풍요로운 땅, 옥토, 또 저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서 저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저들의 가정의 숫자가 늘어나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주 잘 이루어질 때 무슨 반응, 어떤 반응이 적합한 반응인가? 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며 사는 것.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무나 당연히 알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첫 번째 반응보다는 두 번째 반응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26년 차잖아요. 벌써 목회한 지가. 그리고 뭐 사역을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되다 보니까 아, 목회가 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떨 때 성도님들이 목사를 찾느냐.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찾느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곤란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의사를 통해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부름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요. 그죠? 누구한테나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연약해지는 순간에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당연하다 생각이 돼요. 그 일을 또 더 잘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목이 이제 이루어졌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연말에 큰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절대로 얘기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예, 그럼 또 헌금하라 할까봐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지 뭐 뭔가 이렇게 정말 신나고 잔치하고 막 재밌는 일이 있을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별로 얘기를 안 해.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옛날 같으면 우리 비즈니스를 비슷한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던 그런 이민 시대에는 이 스몰 그룹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 비즈니스 너무 잘 돼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셨다 그래요. 왜? 그러면 옆에 누가 와서 차리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이제 좋은 얘기는 뭐 쉽게 그 쉽지가 않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 빨리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급박하고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오는 반면에 좀 일이 잘 될 때는 풍요롭고 뭐 잘 될 때 잘 나가는 거죠. 당연히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하여튼 잘 될 때 자녀들도 막 하여튼 좋은 대학교 가고 잘 될 때 좋은 직장 잡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뭐 막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특별한 일이라든지 막 긴박한 일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누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감사절마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좀 카운트해야 된다. Count your blessing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복이 많은데도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병이 들었을 때는 힘들지만 건강할 때는 건강하다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 가나안의 이 무시무시한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는 현장입니다. 가나안에는 만사형통이에요. 너무 잘 돼, 일이 잘 돼.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뭐가 되게 특별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삶에 아주 기분 좋게 펼쳐질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만, 스스로 높아짐. 여러분, 조금 이따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일은 그냥 술술 지나가는구나. 이게 성도의 입장에서 사실은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형통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말 꿈과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매니지를 잘하고 있다, 또는 내가 열심히 했지, 아니면 거봐 내 판단이 옳았어 라고 굉장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박수를 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러한 교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remember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은 곧 어디서 오느냐, 망각에서 오고, 망각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무슨 기억력? 사소한 거, 사소한 거, 그런 기억력이 아니라 뭔가 굵직굵직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굵직굵직한 기억이 우리 속에서 하나의 역사관을 이루고 그것이 나의 삶의 철학을 이루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 기억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그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냥 매 순간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맥없이 살아가는,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자기교만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해야 되나? 뭘 기억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뭘 기억하냐면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데, 자, 의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광야를 기억하래요. 광야 8장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의 광야가 기억납니까? 여러분의 광야가 기억이 나시나요? 자, 광야는 뭘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광야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땅을 개경하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다 뭐 물도 대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광야는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한 군데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광야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게 끊임없이 다른 공급처를 통해서 공급될 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혼자 내 힘으로는 생존이 안 돼요. 다 그 다음에 광야는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야영하듯이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 험난한 광야, 그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후에 노출되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요소에 노출이 되죠.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아주 따갑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극심한 곳인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냥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태해요. 지속적으로 전쟁에 노출된 장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60만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군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웠더니 60만 명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이제는 대강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위협이 닥치면 스스로 무기를 들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게 군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전히 싸울 수 있으면 그게 대군이에요. 그게 장정이에요. 그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뭐를 하죠? 싸워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손에 오른손에는 어떤 삶의 도구들이 들릴 수 있어요. 예? 뭔가 내가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왼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돼? 무기가 항상 들려 있어야 돼. 항상 무기를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싸움을 걸어올 때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거네. 광야는 지속적으로 방랑자의 삶이에요. 내 땅이라고 선 긋고 거기에 내 어떤 소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 주변에 어떤 다른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은 굉장히 위협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아주 비천한 자리로, 예? 정말 객으로, 비지터로, 방랑자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에요. 광야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뭔가 조성이 안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다 문화 창출인데, 이 문화 창출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살 만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 잔잔한 물가가 있어야 되고, 예, 폭풍과 적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만한 산들이 주위에 좀 둘러 있어야 되고,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정하고, 정착하고, 성을 쌓고,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짐승들을 키울 만한 우리들이나 또는 초장들을 조성하고, 그 주위에 식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 농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예, 그러한 것들이 문화잖아요. 컬처잖아요. 예, 농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 에그리컬처. 이 컬처가 뭐죠? 문화. 결국, 땅을 문화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문화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해야 할 당연한 건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어떤 순간, 어떤 기간, 어떤 상황.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정말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 정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런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저들이 그냥 생존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보면 이 숫자를 셌잖아요. 처음에 60만,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60만. 뭐예요? 생존한 게 아니라 서스테인, 지탱이 됐다는 거야. 숫자가 준게 아니라 숫자가 메인테인, 지탱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 광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이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국 이 광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주 밑바닥까지 노출이 돼요. 나는 뭘 믿고 사나? 나한테 중요한 것은 과연 뭔가?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구나. 가장 나에게 소중한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정말 나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광야에서는 마진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뭔가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뭐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장 나에게 중요한 그것만이 노출될 뿐이에요. 이게 광야였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였다는 말이 여기 중장을 하는데 그 모든 상황이 어떠냐, 만나는 뭐예요? 내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먹었어요. 근데 뭐 배를 막 그렇게 만지면서 야 오늘 진짜 포식했다 이런 음식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생존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낮추었다 그랬어요. 험불, 아주 겸손하게 하셨다 너희를. 왜냐하면 매일매일 온전히 한 가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현장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그 과정 동안에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 과정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리트지 아니했다라고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이 기적 아니냐, 40년 동안.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너희를 징계해 주셨고. 자,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하시고, 네? 정말 위태한 곳에서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땅을 지냈지만 정말 물이 나올 구석이 없는 단단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광야는 그런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곳이다. 만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만나 얘기를 8장 3절에도 하고 16절에도 반복해서 하는데, 이 만나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40일 동안 매일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오늘 먹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만나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만나는 떡이 아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만나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40일 동안 주야로 지내셨어요. 굶주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셨어요. 40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그 순간을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나왔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을 재현해냅니다. 그때에 똑같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그를 유혹하죠. 유혹할 때 뭐라 그러죠? 야, 너 40일이나 굶었잖아. 여러분, 40일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일을 굶으면 예전에 뭐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40일을 굶고 금식한다 그랬는데, 저는 40일 금식을 못 해봤고 4일 금식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데 뭐 어떤 뭐 대단히 영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헛것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40일을 굶으면 다 보입니다. 뭐 안 보이던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 열리고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뭐 그 광야에 널려 있는 돌멩이들이 다 떡으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뭐 정신없어요. 근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특별한 존재잖아. 정말 그러니? 라고 약간 의심적인 말도 던집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뭐 해결해. 원하는 대로 가져. 너는 할 수 있잖아. Do it. 할 수 있잖아. You can do it. 네가 진짜 할 수 있잖아. You want it. 너 하고 싶잖아.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유혹을 받잖아요. Do it. You can do it. You want to do it.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순간에 그거를 딱 받으시면서 뭐라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답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야의 의미를 하셨던 거예요. 광야의 의미. 딱 이 말을 지적합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재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40일 주님께서 굶으셨는데 40일 동안 만나를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실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떡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몰래 먹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속에 그 교제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 이미 얘기했지만 이 성경책이 말씀이니까 이거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자꾸 구겨서 먹으면서 살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여러분 릴렉스가 안 되시죠?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광야는 뭐냐? 광야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성립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누구의 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 떨어졌을 때 정말 helpless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현장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광야예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사실은 남아있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 깊고 잔인한 고독함, 그 엄청난 상실감, 내 스스로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살릴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체면을 살릴 수 없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광야야, 광야.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그냥 밋밋하게 살아왔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광야는 뭐죠? 신앙적으로 광야는요, 처절하게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지옥 백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가슴을 찢고 정말 가슴을 막 부술 정도로 치면서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빛으로 다가왔을 때, 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아, 음악까지 깔아주는 센스가 여기.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네, 이 자리에 딱 서서 이 앞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눈이 다 반짝반짝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 조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건 설교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졸아요. 뭐 한두 분 계신데 그건 뭐 그건 병이에요. 어쩔 수가 없고요. 안 졸아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원을 받고 응원을 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틀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외롭지 않아요. 든든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든든해 세상적으로. 네, 그리고 저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 마음에 광야가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순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절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고민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세요. 광야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이 말은요, 너희 부모님 멀리 계시지 그분을 기억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조상을 기리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역사적 위대한 어떤 위인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기리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느낌을 갖는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 정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딴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 기억이 있겠지. 그러나 그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교만이에요. 교만. 똑같아. 교만은 곧 망각이에요. 교만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대치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스스로 충족된 삶을 살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만족해. 여러분, 자족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남들은 불평하고 살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충분해, 나로서. 근데 그러한 말 속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인가, 아니면 그 안에 뭔지 몰라도 내 안에 내 스스로 만족하는 아주 재밌는 잘못된 영적인 버릇이 생긴 것은 아닌가. I'm okay. 기도 제목 좀 나누세요. 뭐 별거 없는데요.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할 만큼 그런 건 나는 없어. 왜? 나 못해. 난 그대로 살 수 있고, 나는 매니저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 핵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재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임했을 때 나의 삶에 순풍에 돛단 생활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나 내가 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쫙 자리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어느 성도가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고 다니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 괜찮아, 나 다 할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 몰랐니? 이렇게 누가 그러냐고요. 다들 겸손하죠, 겉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했지, 나는 감당하고 있지,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든든하게 믿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제가 이 말씀 갖고 고민했어요. 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광야를 기억하고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지? 내 인생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제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할 수 있도록 나를 역사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야 아주 기본이죠. 텍스북이죠, 텍스북. 그러나 나의 삶에 뭐 계좌로 살든 아버지로 살든 뭐 어떤 성태로 내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다 해요. 그냥 I could do it. 매니저하고 이제는 뭐 목회도 한두 해 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한테 전화 잘했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뭔지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조금 챌린징한 것이 와도 절대로 마음에 긴장하지 않고 그냥 take care of it 그냥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것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가 이거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 좋아요. 존경을 못해도 어떻게 해요?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제가 갖고 말씀 갖고 제가 씨름하는 거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에브리데이 저희 삶 속에서 막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요 제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 기대만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는지 아세요? 실망해요. 실망, 내에 대해서. 또 절망해요, 절망. 어떤 부분은. 아,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못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실망과 절망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그 실망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지 뭐. 받아들여요. 인간은요, 이 두 가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셀프 다웃이 있고요. 또 한쪽은 뭐가 있냐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스스로 셀프 디피케이션이라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인간은 가요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필요, 네,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 때 그 믿음은 뭐냐면은요, 다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심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보통 똑똑해요. 어느 인간도 스투핏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가장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되게 강한 사람처럼 막 인상 쓰고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쳐도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마음 속에 자기 스스로 의심하는 생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들 앞엔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왜?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뭐예요?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이게 만약에 교만이라면 이게 기만이에요. 무슨 기만이냐?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전쟁을 완전히 그르치는 그 패망의 선봉자다, 대장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상당한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고민이기도 해요. 마음이 부드럽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그런 교통 속에 깊이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매니지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요. 이 자신 계신 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의 결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걸 분석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것을 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걸 자기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걸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 당연한 능력처럼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 창세기 3장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창세기 2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들의 코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없다면 그들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손을 벌려 딸 수도 없고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보는 게 이거를 못 보는 게 뭐죠? 그냥 생짜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나는 운전할 수도 있고 나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기능 속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대요. 나를 지키시겠대요. 나를 인도하시겠대요. 심지어는 일반 세상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레귤러하게 아침엔 해가 뜨고 밤엔 해가 지고 사계절이 지나가고 선인이건 악인이건 할 것 없이 내가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되게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게 하고 의사가 수술하면 수술이 되게 하고 하겠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결국 내가 하는구나, 내가 판단하는구나, 내게 능력이 있구나. 근데 정말 광야의 순간이 닥치면 뭐가 되죠?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너무 늦게 맞아요. 언제? 죽음 앞에서. 그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뭐죠?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응으로. 범죄에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범죄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아, you do it. 해라.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잖아. You want it. 너 원하잖아. 맞아. 나는 내가 원하고 할 수도 있고 할 거야. 질러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항상 뭐 이걸 다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질러버려요. 왜? I can do it. 할 수 있으니까. I want it.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I can,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어. 그 능력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적절해요. 다시 한번 벤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진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강한 품에 안겨서 이렇게 들려있는 채로 있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갈기는 것다. 아, 저희 손주들이 가끔 그래요. 저를 밀쳐요. 나는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때마다 벤틸의 말이 옳았구나 생각이 납니다. 죄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섬찟하죠. 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이 광야와 같다면 광야는 진짜 극심히 어려운 순간이고 너무 외롭고 너무 참 신랄하고 너무 힘든 시간인 건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독하고 누구도 내 곁에서 나를 진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의 삶이 펼쳐 있다면 뭐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아내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니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실망투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그냥 실망으로 끝나고 좌절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나를 내 편에서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집요하신 임재를 만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복된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호소했던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일으키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만일 지금 평탄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실은 의존하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절벽 앞에 서 있는 위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은혜구나, 은혜. 내가 나된 것 은혜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실수조차 할 수가 없구나. 은혜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시간에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